우리 찬양대가 해주신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찬송은 그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그런 찬송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광복해서 독일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기들에게 협조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나치에 저항하면서 신앙의 올곧은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분입니다. 소위 그런 분들이 속했던 독일 교회를 가리켜서 고백교회라 그렇게 부르는데 믿고 고백하는 신앙 양심대로 나치에 저항했고 그 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또 앞장섰던 분들이 이 고백교회에 속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하고 히틀러를 제거하는 그런 일에 가담했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기 약혼자에게 시를 지어 보낸 것이 이 찬송 가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눈 그런 시를 나중에 곡을 붙여서 지금은 독일 교회의 공식 찬송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좋은 찬송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애창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운이 나를 감싸고 그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당시로는 참 젊은 목사였죠. 그런 결의에 찬 찬송인데 그 찬송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독일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고백 교회가 나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길을 걸어가는데 핍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이 다 국외로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세계교회에 호소합니다. 부디 좀이 나치를 말려달라. 그래서 대표단들이 영국으로도 가고 프랑스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해서 부지런히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고 세계가 나서 좀 이걸 좀 제어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독일 내부의 문제로 알고 세계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큰 전쟁으로 비화되고 난 다음에야 그때 고백교회의 초기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초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초기에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속도가 붙어서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도 어렵고 멈추었을 때 너무나 큰 충돌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야기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치고 바로잡아야 될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무대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좁은 그 공간입니다. 그 죄의 내용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 죄의 내용이 선악과 먹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죄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죄 지은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몇 번씩이나 경고를 합니다. 너 안색이 외면하느냐? 너왜 그러느냐? 내가 보니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하고 그를 깨우치시는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때 동생을 죽였을 때그 무대가 창세기 4장의 들판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동산이라는 곳보다는 들판이라는 훨씬 더 무대가 넓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6장으로 넘어가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죄의 무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죄의 무대도 넓어졌고 죄도 더 깊이 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방지하지 못하고 또 굴러가다 보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만듭니다. 창세기 11장 내용이죠. 그때는 죄의 무대가 땅 위에서만이 아니고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그 꼭대기 하늘에서도 죄를 짓는 땅과 하늘에서도 죄를 짓는 온 우주 공간 전체가 다 죄의 무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굴러가기 시작한 인간 역사가 죄의 무대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가 하면 결국은 죄의 질도 점점 악화되어 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항 내지는 하나님 없는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죄의 확장사,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죄를 심고 악을 밭갈면 그 밭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진노를 불러오는 이 끔찍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14장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그에 관한 역사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마지막에 여로보암 22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아들 먼저 죽죠. 그리고 나답이라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데 2년 동안 겨우 통치하다가 바사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 나답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므로 그 역사 끝에 여로보암의 모든 집이 다 멸절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대단한 인기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지지합니다. 굉장한 인기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정권이 탄생한 거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출발했던 이 나라가 초기부터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로보암의 왕조가 이대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예견된 종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런 결과가 와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여로보암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종말을 구하고 말았는가? 왜 그런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말씀해 줍니다. 아들 아히야가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부인에게 왕의 부인의 옷을 입지 말고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라.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에게 물어보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찾아와서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된다고 예언해 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보암의 손에서 열 지파를 빼앗아가지고 그대에게 줄 텐데 그대가 새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과연 그의 예언대로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의논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만큼 어려워지게 되니까 아들을 생각해서 부인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하라고 아닌 척하고 들어와서 이런 이런 말을 물어볼 터인데 분명히 말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맡겨서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살아왔느냐. 거짓 종교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니 필경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여로보암 왕에 가서 전하라고 그 부인에게 말해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문지방을 넘을 아이가 숨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은 결국 몰락하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보면서 여러 차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죄가 되었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의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것이라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나라를 나누었다가 아닙니다. 수도를 엉뚱하게 정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가 분열되고 새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빼앗아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나눈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것이 너의 죄다로 지적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그릇된 종교정책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이 도전받고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드리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어 가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도 거기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죄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논리,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논란되고 있는 이 사회적 공동선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뭐냐를 두고 이론이 크게 갈리죠. 어떤 분들은 시장 원리에 가만히 맡겨두면 우리 모두가 다 자율적인 기능과 조절을 통해서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시장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둔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어서 그리고 또 부패구조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경제 논리도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논리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선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을 차단하고 거짓된 제단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 세우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그게 절하게 만들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을 타락시키게 만들고 모든 세상을 붕괴시키게 만드는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징계하십니다. 때문에 그가 가짜 성소를 만들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우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강변하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파국적인 종말은 예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사건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심지어는 남쪽 유대 왕국에서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직접 경고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결국은 이 비극적인 종말이 그의 가정에 몰아닥치게 됐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예상되는 우리 연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상되는 우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끝에 가서의 종말이 무엇으로 예견되십니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옳은 말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기독교적인 가치 기준 따라 살아간다. 성경에 명시된 기준 따라 살아간다.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기준점은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결과가 예견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가 주의 이름이 향기롭게 증거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뜻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예견해 보십니까? 그 예상되는 기대하는 결과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믿음에서의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로보암, 많은 사람의 기대와 박수 속에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룩한 예배에 관한 일을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켜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상 숭배 종교로 변질시켜버린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파국을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부터 이 결과는 당연한 예상될 수 있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개혁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생동감 넘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변절시키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모든 가정도 이게 뭡니까? 모든 면에서 무너지고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모든 면에서 역사의 평가에서도 여로보암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보시면 평가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다.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의 기준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살려내는 예배를 정상화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영적인 소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생활의 정상화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은총과 축복으로 넘칠 것으로 예견하는 그것을 상상하고 신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